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의 의미가 정말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느새 3월이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3월의 한 달, 이 한 달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한 달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학생들은 새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간 학생들도 있고 새로운 학년에 올라간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은 또 새로운 학교에 가서 설명도 듣고 또 반 배치도 보고 또 학교 상황도 좀 알아보는 그렇게 자녀와 함께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에게 3월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뭐 1월 다음에 2월 다음에 오는 3월 뭐 큰 변화는 없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3월에 보면 어떤 분은 어떤 과업을 행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감사를 통과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분이 있고 이모저모로 내가 직장인으로서 또 살아왔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번 한 달이 어땠을까요? 이번 한 달에 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장사를 했고 또 물건을 팔았으며 손님을 접대했고 또 이러한 등등으로 또 올 한 달을 이번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니까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달 한 달은 우리들에게 정말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한 달 한 달이 모여 학생은 한 해를 졸업을 합니다. 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 해를 끝내고 그리고 그 한 달 한 달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이 한 달 한 달이 모이고 모여서 그가 꿈꾸는 승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꿈꾸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자영업을 하는 사람, 이 한 달 한 달이 모여 매출이 늘어나고 장사가 더 잘 되며 가게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목표했던 일들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 한 달에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한 달에 그냥 예를 들어 그냥 쉬고 자고 편하게 지내자 하면 그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노력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수고해야지, 일을 해야지 하면 그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열매가 큰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소득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정말 상관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이번 한 달 계속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과 같이 우리가 보는 이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은 그냥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은 시간만 지나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극복합니다. 애씁니다. 하나님을 또 부르짖습니다. 또 찾습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됩니다. 구하는 자가 찾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 찾아지는 것입니다.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가나안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도 그러한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모든 축복도 한 달 한 달 열심히 꾸준히 진행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정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정월 14일에는 요단강 평지, 여리고 평지에서 이 여리고가 이제 보이는 여리고 평지에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내에 그들은 여리고 성을 공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처음 싸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과연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광야로 쫓겨가느냐 아니면 가나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학교에 들어간 학생은 첫 번째 시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반을 배치하고 자석을 배치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다 결정짓습니다. 직장인들은 첫 한 달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말 상관에게 인정을 받는지 아니면 상관에게 버림을 받는지, 직장생활 내내 고달프게 될지 아니면 직장생활 내에 형통함이 있을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문을 열고 한 달이 중요한, 그 한 달에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이후는 암만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에 있어서 이 한 달이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한 달 내에 여리고 성을 공략하고 이제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한 달, 그 한 달 내에 당면하게 될 여리고 성, 그 성을 어떻게 공략해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좀 더 앞서, 우리가 본 보다 좀 더 앞서 여호수아 6장 2절 3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아,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다 붙여주었다는 것,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하신 것이에요. 2절은 참 감사합니다. 다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승리를 확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3절은 의아합니다. 뭘 하라고 하시냐면, 너희 모든 군사가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라는 것이에요.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죠. 지금 이제 성을 공략하고 성을 이제 침략하고 그래서 성을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은 제사장이 맨 궤를 앞세우고 군사들이 그 뒤를 따라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라라는 것이에요. 여리고 성은 그때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임전 태세를 하고 이제 오기만 하면 이제 이놈들을 이제 내가 우리가 공격해서 물리쳐야겠다 그러고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아무 공격도 하지 말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말고 아무 병법도 사용하지 말고 그냥 궤를 따라 성을 돌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니 이게 병법상, 작전상, 기술상, 경험상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더 많은 뭐 화살을 준비하고 더 많은 무기를 준비하고 그래서 일시에 침략해라, 공격해라, 이런 우리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궤를 따라 성을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여섯 바퀴를 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너무 상식 밖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군대를 잘 모르나, 전쟁을 잘 모르나, 싸움을 잘 모르다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명령은 동일합니다. 사정은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지금 공부해야지, 혹은 공부하고서 그 다음에 좀 쉬어야지, 주일에 학생들에게 하는 게 뭡니까? 교회 오라는 거예요. 교회 오라는 거예요. 우리도 방금 전에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가 끝났지만 애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한 주간 열심히 일을 했으니 공부를 얼마나 피곤합니까? 잠을 좀 자게 해줘야죠. 우리 예인이도 얼마나 힘들었던지 토요일은 죽을 때까지 좀 자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자게 해달라고. 그래, 그럼 죽을 때까지 자라 해서 토요일을 자게 해줬는데, 주일에는 그냥 죽을 때까지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일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왜 공부할 시간에, 지금 뭐 잠은 또 고사하고 지금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왜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 방식이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바로 이런 주일의 규칙, 이런 규칙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게 또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으니까. 그래서 시계만 보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오늘은 공부하지 말아야 돼. 교회 갔다 오면 그러면 공부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시계만 보는 거예요. 12시 전에는 공부를 안 했어요. 12시 될 때까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TV를 또 보지 말라. 또 그땐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TV도 보지 말고, 공부하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고. 그럼 뭘 해야 되는 거? 책을 읽는 거예요. 이런 책 읽고 저런 책 읽고 하여튼 12시 땡 하며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공부를 못한 거예요. 학생에게 지금 주일 하루 공부 못하는 건 이건 너무 힘든 일인데. 뭐 제가 그렇게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완화가 되더라고요. 뭐 6시까지는 공부해도 된다. 뭐 12시까지는 공부해도 된다. 혹은 뭐 예배 갔다 와서는 공부해야 된다. 조금씩 가르침이 바뀌어서 조금 더 저도 이제 자유롭게 됐지만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건 뭐냐면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잠자야 되는데. 혹은 공부해야 되는데. 학원 가야 되는데. 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직장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인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직장인들은 토요일도 못 쉬어요. 토요일은 또 가족을 위해 봉사해야 되고 뭐 또 일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주일에 유일한 휴식인 거예요. 주일에는 어디도 가봐야 되고 또 가족들이 뭐 나들이도 가볼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다 가지 말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의 날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궤를 따라 성을 도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일을 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직장인들이 좋아합니까? 아유, 좀 쉬게 좀 놔두지. 날 좀 자유롭게 놔두지. 자영업자들은 주일에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상이 떨어져요. 때로는 우리도 뭐 주일에 뭐 먹으려고 가보면 주일은 쉽니다. 그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 사람들이 다 발길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매상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학생은 주일에 공부를 하지 말라? 직장인은 일을 하지 말라? 사업을 하는 사람은 가게 문을 열지 말라? 그리고서 왜 묵묵히 따라와라? 묵묵히 따라와라. 지금 군인이 전투를 하지 말고 왜 그들이 묵묵히 궤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러한 일에 대한 대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들처럼 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궁색해질 때 그럼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나도 다른 학생들처럼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도 독서실 가고 싶어요. 저도 늦게까지 잠자고 싶어요. 저도 다른 직장인들처럼 주일에도 야근하고 싶어요. 주일에도 근무하고 싶어요. 아니면 주일에는 나가고 싶어요. 나들이 하고 싶어요. 저도 다른 상인들처럼 주일에 문을 활짝 열고 아침 새벽부터 또 꼭두 새벽까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주일의 대목인데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지만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주일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예배를 예배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군사들을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도는 그냥 걷는 사람으로 엿새 동안 그런 식으로 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들을 그 똑똑한 학생들을 왜 공부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왜 직장인들을 일 잘하는 그 직장인들을 좀 쉬어야 하는 직장인들을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주일에도 돈 벌 수 있는 그 상인들을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못하게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특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은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경외하지 않지만 너는 나를 경외해라.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순종하지 않지만 너는 나를 순종해라. 너에겐 나의 법이 있다. 나의 뜻이 있다. 나의 계획이 있다. 나의 일이 있다. 그 일을 해라. 그래서 너희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으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병을 고쳐준 의사의 말을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그런 좋은 뜻이 있구나 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그 일을 따라야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그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주님께 그렇게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것을 통해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다. 내가 너를 함께 하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지켜야지. 주님을 주일대로 주일을 주일대로 이것을 주님의 날로 우리는 그게 일요일이 아니고 이것을 주일로 삼아 내가 지켜야지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깨달아갑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노 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지요. 저도 피아노 참 치고 싶었어요. 근데 치다가 어려워서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어려워요. 손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도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를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피아노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 습관을 연습한 것이 그래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쉬울까요? 재미로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연습을 합니다. 야구를 하는 사람은 또 배트를 휘두르고 또 휘두르고 또 투수는 또 공을 던지고 또 축구를 하는 사람은 볼을 차고 수십 번 연습을 해서 그게 습관이 된 것이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이니까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습이 우리들에게 받아지고 또 정착이 되고 그것이 익숙해질 때 점차 예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예배에 나와 있게 된 것일까요? 우리도 이러한 습관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해서 오늘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습관으로 다른 사람을 부릅니다. 여러분 또 주님을 믿으십시오. 믿고 주님의 법을 따르십시오. 주일만 지키면 그럼 끝인가요? 예배만 드리면 끝인가요? 그러면 끝이라고 배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하루를 일요일이 아니라 그걸 주일로 지킬 수 있었으면 그러면 그 다음날도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심지어는 금요일 저녁에 내 편한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토요일에 자유로운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결국은 목표는 우리 생애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수준에 따라 주일만 일요일만 주일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월요일까지 드리고 화요일까지 드리고 수준에 따라 다 줄어들고 또 늘어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습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전투를 하기 전에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순종 속에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들이 이전에 무엇을 건넜죠? 그들이 건넌 게 뭐죠? 그들이 여리고성에 오기 전에 무슨 강을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것이에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순종함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이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무슨 바다를 건넜습니까? 그때는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에요. 이제 이 순종함이 우리가 이전에는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그때는 어떤 물을 통과했습니까? 역사적으로 온 지면에 임했던 대홍수를 방주를 통해 통과했던 그 민족의 그 사람들의 후손인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궤를 따라서 쫓아가라. 그것이 바로 그들이 노아 때 있었던 대홍수를 통과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보기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여요. 야, 쟤네들은 전쟁도 안 하고 지금 저러고 있네. 지금 쉬지도 않고 저러고 있네. 지금 준비도 안 하고 저러고 있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바로 이것 그 자체였어요. 나팔을 불고 궤를 따라 많은 그 군사들이 뒤를 따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보는 모습을 이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만약에 안 믿는 사람한테 보여준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냥 멀뚱하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집에 와서 자지? 왜 교회 와서 저러고 자고 있지?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아세요? 자는 게 뭐라는 게 아니라 여하튼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곳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 시간을 들여 이곳에 이르고 있는 자체가 그게 다른 사람은 특이한 거예요. 왜 저렇게 전체 생활을 하지? 왜 그렇게 얽매여 있지? 자유스럽게 하지 않고. 근데 그런 모습이 동일하게 미국을 가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러고 앞에서 예배드리는 인도자의 목사님의 같이 찬양하고 또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게 한 시간이 가기도 하고 두 시간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다 가만히 앉아서 듣고 쓰고 적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만 그럴까요? 이 세상 어느 곳에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갖춥니다. 궤 뒤를 행하는 것이 그들이 자유롭게 나타나지 않고 그들이 자유롭게 자기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묵묵히 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어려운가 하면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 자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잘 안 되기도 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관한 얘기, 제가 무슨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떤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배 시간에 늦으면 문을 잠궈버린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문을 다 잠궈버렸어.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었고 이 성도님은 그 다음이 문제였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도 문을 잠궈서 나가지도 못하게 한답니다. 못 나간대요. 이제 이 성도이 경험한 건 뭐였냐면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보니까 차를 빼달라고 한대. 차가 이제 뭐 주차장 협소해서 어디다 대놨는데 뒤에서 누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딱 가로막더라고요. 그래서 사정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주차를 해야 돼서 주차를 빼달라고 해서 지금 나가야 됩니다. 지금 급하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내보내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의 방침이래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이 났습니다. 왜 차도 못 빼게 못 나가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끄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내보내세요, 내보내세요. 그래서 나갈 수 있었대요. 그리고 이 성도는 다시는 그 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답니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들어갔다 들어왔다 이게 자유롭지 않아서 마음이 상했어요. 어떤 교회는 이제 뭐 이제 본당이 작아요. 사람들은 막 물밀듯이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어디 어디를 가다 보니까 무슨 교육관 같은 건데 스크린을 보고 예배를 드리더래요. 아니, 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보고 얘기하지 무슨 스크린을 보고 TV 보러 왔냐. 그리고 얼마나 주차장은 좁은지 주차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냥 안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여기는 문제가 많다 하고 안 나가버리게 됐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 이 교회는 너무 사람이 많아. 아니,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친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 교회 못 다닙니다. 어떤 교회는 또 사람이 너무 적어요. 아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적지?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웬간해서 늘어나질 않아요. 이게 너무 이렇게 좁다가는 내 이 모든 게 다 들통이 나고 혹은 또 부끄럽고 혹은 또 외롭고 심심하다. 또 어떤 교회는 또 적당한 교회를 찾았는데 이건 또 말썽이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 집사님이 마음을 긁고 장로님이 마음을 긁고 또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 또 마음을 긁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이런 것들을 다 피해서 또 어느 교회 갔더니 또 시간이 안 맞네. 이 교회는 또 청년은 또 2시에 모인다는 그러니 청년이 아닌 사람은 또 그 예배에 갈 수가 없고 또 내 시간대랑 안 맞고 여러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예배가 안 되고 교회의 문제를 따지자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거 겪어보시지 않습니까? 이건 이런 문제고 저건 저런 문제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실족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 이렇게 따르는 모습, 이게 좀 잘 이렇게 진행하고 또 이게 잘 되면 좋을 텐데 여기에 꼭 뭐 나팔을 잘 못 군다든지 괴를 똑바로 인도를 안 한다든지 또 옆에 가는 사람이 밉다든지 혹은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모든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어려운 일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참 어렵구나. 그럼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왜 다닐까? 왜 그 문 잠그는 교회 도대체 사람들은 왜 다닐까? 왜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 교회 사람들은 왜 다닐까? 왜 미어 터지는데 스크린만 봤는데도 왜 사람들은 그 교회를 다니는 걸까? 왜 목사님이 문제가 있고 뭐 장로님이 문제가 있고 집사님이 문제가 있고 사람이 많아서 문제일 것 같고 사람이 적어서 문제일 것 같고 그러면 교회를 다닐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일까? 왜 다니는 것일까요? 왜 그걸 다 극복하고 다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속을. 어떤 약속일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렇게 외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외치라 할 때 외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외치면 하나님께서는 성을 무너지게 해주신다고 하실 겁니다.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교회 왜 다니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다닐까? 그 교회는 왜 다닐까요? 다 나름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없는데 교회를 다닐까요? 사람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지 말지. 왜 그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왜 교회를 다닐까요? 지하에 있으면 교회를 다니지 말지. 왜 교회가 큰데도 왜 교회를 다닐까요? 왜 그 교회에서 불편하게 왜 그 교회를 다닐까요? 나름대로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서 외쳐라. 그렇게 외치면 성이 무너질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제가 한번 그 약속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제사장들이 양감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곳에서 때가 돼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앞으로 올라가라. 정말 중요할 때 그 한 번, 그 한 번 외치기 위해서, 그때 승리하기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6일 동안을 성을 돕는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직장 생활해도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가게 문을 열어도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약속하셨죠. 내가 이곳을 견디면, 내가 비록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뭐 늦게 오면 문을 닫고 못 나가게 하고, 또 주차가 어렵고 이런 문제가 멀고 또 너무 가깝고 또 아는 사람이 많고 아는 사람이 없고 이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내가 견디면 내가 외쳐야 할 그때 주님이 무너지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견디는 것이, 그리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쿵 저렇쿵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리고 그 문제가 도저히 못 견뎌서 아유 이 교회는 싫고 저 교회는 싫고 또 이건 또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말을 많이 하면서 결국은 탈락하는 게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따라 나가는 것이 그 마지막에 승리를 위해서. 이 인생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습이 학생이 학교 가서 선생님이 어떻고 이 선생님은 이게 문제고 저 선생님은 저게 문제고 이 학교는 이게 문제고 뭐 머리를 깎게 하고 뭐 옷을 어떻게 입게 하고 또 뭐 늦게 보내고 빨리 오라고 하고 이런 문제로 계속 말을 내고 또 말을 내면 그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집중할 수가 없죠.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건데, 중학교의 목표는 고등학교고 고등학교의 목표는 대학교인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건데 여기에 말을 내고 또 말을 내고 말을 내면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더 중요한 일에. 직장인이 자기 직장에 들어갔어요. 자기 회사예요. 자기 기업이에요. 자기가 다니는 곳이에요. 자기에게 월급을 줘요. 그런데 이곳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또 거기는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직장 가운데 문제가 없는 직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는 후생이 안 되고, 여기는 뭐 월급이 어떻고, 여기는 뭐 사장이 어떻고, 여기는 과장이 어떻고, 여기는 부장이 어떻고, 여기는 팀장이 어떻고. 그러나 그런 얘기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면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 얘기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면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일을 말자는 거예요? 일을 그만두겠다는 거죠. 그걸 안 하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도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어쩔 수 없고 감당해야 되고 감당하고, 아침에 가야 되면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야 되면 저녁에 가고, 야근을 하라면 야근을 하고 일을 하라면 일을 하고, 일찍 오라면 일찍 오고 머리를 깎으라면 머리를 깎고 뭘 준비하라면 준비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말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정말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때 학생은 승리하는 것이고 직장인은 승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간 사업가는 그것으로 인해 소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자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학교에서 절 좋아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절 싫어하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도 저를 쫓아내려고만 해요. 학교 운전사도 저를 냉대하고 경비원까지도 저를 무시한다니까요. 어머니, 전 정말 학교에 돌아가기 싫어요.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그래도 너는 학교를 가야 한다. 너는 건강하고 배울 게 많아. 아들아, 너는 무엇을 가르치기보다 네가 무엇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그걸 깨달아야 돼. 너는 아직 건강하지 않니? 너는 지도자야. 내 나이가 지금 벌써 49밖에 되지 않았니? 네가 네 학교의 교장이지 않니? 아들아, 학교로 돌아가거라. 아들이 사실은 그 학교의 교장이었어요. 그런데도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머니가 타이릅니다. 어머니가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 어쩜 이렇게 내 모습과 똑같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일날 교회가 제일 싫어요. 주일에 오늘이 주일이구나 할 때 두렵고 떨려요. 아, 오늘도 성도들 앞에 서야 한다는 게, 또 그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뭔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게, 그리고서 아침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이 빨리 지나갔으면, 오늘 주일이 빨리 지나갔어. 제가 이런 얘기를 제 아내한테 하니까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도 강의를 하는 교수인데 학교 가기가 싫대요. 교수님인데 교수님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숙제를 해줘야 되고 또 과제를 받아야 되고 교수인데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때로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엄마인데 애들 만나기가 싫어요. 아빠인데 돈 벌어오기가 싫어요. 자식인데 아들인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에게 어머님처럼 자상하는 타이르십니다. 얘야,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네가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된다. 네가 교회 가고 싶지 않겠지만 네가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야 너희 성도들이 너를 통해 나의 말을 듣지 않겠니? 얘야, 네가 교장이지 않니? 네가 교장으로서 학교에 가 있어야 그 학교가 잘 되지 않겠니? 얘야, 네가 남편이지 않니? 네가 남편으로서 가정으로 돌아가 아내와 자녀를 돌봐야 되지 않겠니? 얘야, 너가 아내지 않니? 네가 어머니지 않니? 네가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을 섬겨야 되지 않겠니? 얘야, 네가 직장인이지 않니? 네가 그 속에서 팀장이지 않니? 네가 과장이지 않니? 네가 부장이지 않니? 네가 사장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지금 앞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 묵묵 그 기회를 따라 돌라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게 참 쉬운 일이에요. 전쟁을 하라는 게 아니니까. 사람을 막 죽이고 또 쫓고 달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걸어가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데 그게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이 된 이유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 말을 해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러한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 그래도 괜찮은 분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해주셨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똑똑하죠? 여러분 똑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천배는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만배는 더 지혜로우세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알려주시는 이 길을 버리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원하는 길로 행한다면 그것은 그 지혜를 그 놀라운 능력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해주셨는가 다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 앞서 있는 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이 요단 저편의 가나안 민족들과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은 다 정신을 잃었어요. 마음이 녹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키가 커서? 혹은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들이 수가 많아서?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요단을 건넜단 말이에요. 그들이 요단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단이 말라버리고 건넜어요.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있는 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 혹은 능력 없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혹은 지혜 없는 사람 생각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정말 지혜 있고 능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다 포기할 그 일을,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다 놓쳐버릴 그 일을,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다 그래 그럼 마음대로 해, 그냥 흘러가자,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기면서 살자 하고 다 그만둬 버린 일들을 우리가 붙들고 인내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여리고 성 사람들의 마음이 녹는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자 하나가 동네길을 걸어가다가 참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처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보니까 이 처녀는 그 동네 농부의 딸로서 아름답기가 소문이 난 아주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자는 그 농부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딸을 사랑하니까 당신 딸을 내게 주시오. 내가 당신 딸과 결혼을 하겠소. 만약에 싫다면 당신 딸을 잡아먹고 말겠소. 이 얘기를 듣고 농부는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무서워했어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근데 사자가 무서워서 거절도 하지 못하고 못하겠다 하지 못하고 하루의 말미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걱정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그 딸이 이 농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농부가 자초지정을 얘기를 했어요. 어느 사자가 오더니 너를 달라고 하는구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너무 괴롭다. 걱정된다. 그러니까 이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일 사자가 오거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세요.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사자가 왔어요. 사자는 오자마자 생각해 봤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부가 반색을 하면서 사자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사자님 내 딸도 당신처럼 이렇게 용감한 분이라면 결혼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물어요. 그게 뭐요? 뭘 걱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농부가 말합니다. 우리 딸이 당신을 좋아하는데 사자님의 그 날카로운 발톱이 무서워서 결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발톱을 뽑아주시면 시집을 가겠다고 하네요. 그게 사자가 기뻤습니다. 그래요? 뭐 그거 어렵지 않지. 이 농부의 딸의 아주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린 이 사자는 돌아가서 자기 발톱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왔어요. 발톱 빠져가지고 그냥 간신히 걸음을 걸었어요. 자 이제 어떻게 됐어? 자 이제 당신 딸을 내게 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농부가 말하는 거예요. 아 사자님 제 딸은 정말 사자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지금 눈물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실은 제 딸이 사자님의 그 날카로운 이빨이 무서워서 시집을 못 가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것만 빼주시면 그럼 이제 정말 시집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말했어. 그래? 그럼 내가 당장 뽑아가지고 오도록 하겠어. 이제 그 다음날 이빨을 다 뽑아가지고 왔어요. 발톱도 다 뽑고 이빨도 다 뽑고 그리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자, 내가 당신 말대로 이빨도 뽑았어. 발톱도 뽑고 이빨도 뽑았어요. 자, 이제 당신 뜻대로 해줬으니 이제 당신 딸을 내게 주시오 하니까 농부가 뭐라 그랬을까요? 농부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이놈아 내가 지금까지는 네 발톱과 이빨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했지만 이제 나는 너가 하나도 두렵지가 않다 이놈아 하고 이 몽둥이로 때려서 사자는 죽고 말았어요. 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발톱 빠진 사자 이빨 빠진 사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무것도 지키지를 않아요.
뭐 하나 지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거는 꼭 지켜야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은 그러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주일마다 또박또박 교회를 가는 그 모습이 무서워서 사탄은 얼씬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충성스러움 그게 무서워서 시험을 하지 못하는데 이젠 그게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발톱을 뽑아 자기가 자기 이빨을 다 뽑아버려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다루는기는 너무 쉬워진 거예요. 때로는 몸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실족할 상황 속에 놓여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 발톱과 이빨을 되찾는다면 그리고 묵묵히 주님의 궤를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에서 그 많은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함으로 그 많은 유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작은 무엇일까요? 주의를 지키십시오. 주의를 지키게 하십시오. 기도 좋지요. 기도하는 거 좋지요. 진실합니까? 진실한가요? 주님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 일람하지 마시오. 왜 기도했는데 안 되나요? 네 기도가 진실했니? 네 기도가? 너가 정말 주일 하나라도 지켰니? 주일도 못 지키는데 월요일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화요일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금요일 저녁? 그 은밀하고 죄에 빠질 수 있는 그 은밀한 저녁? 택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궤를 따라갑시다. 주일만 지키고 끝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뭐든지 하나 내가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주님을 따라야지. 그게 우리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얻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모든 성이 무너지고 야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주는구나. 승진을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승진하게 해주시는구나. 많은 지원자 중에 나를 발탁해 주시는구나. 많은 지원자 수험생들 중에 내가 합격됐구나. 그 놀라운 역사 바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킴으로써 놀랍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말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궤를 따라가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싸워야 할 것 같고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보다 앞설까봐 주님으로부터 떠날까봐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잃어버린 발톱을 다시 찾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빨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실하고 강하였던 그 정의롭고 공의로웠던 그 정직하고 충성스러웠던 그 모습을 다시 되찾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래서 사탄을 땅에 꿇어 엎드리게 하는 주님 그러한 귀한 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의 기업을 주옵소서. 주의 직장을 주옵소서. 주의 학교를 주옵시고 주의 땅과 주의 집과 주의 모든 기업을 유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큰 승리를 얻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4월이 또 그렇게 귀하게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377장입니다.